써니데이님이 1등. 네, 비전해님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지하에서님 안녕하세요. 비조네님 그 물건 아 그러면 나에게 말 나보다 먼저 왔군요. 나에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축하. 괜히 막 아, 비조네님 안 왔는데 나 왔다고 하면 괜히 미안하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은 왜 인바이트를 해달라고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저 술집도 막 북적북적하고 한다는데 이제 공부들을 안 하니까 이 온라인 토론이나 스터디를 좀 사람들이 덜하게 될까 봐 걱정인데 뭔가 잘못 눌러졌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요. 김태수님, 셰익스피어는 김정환이 제일 나은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나은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김정환 그시 번역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지고 다니기 간편해서 그리고 장정이 잘돼 있고 그나마 그분이 시인이라서 그 은유를 좀잘 맞춰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셰익스피어 번역은 제일 나은 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간편해서 그 책이 그리고 이뻐서 이 추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간편하고 이뻐서 그 책을 추천합니다. 김정환 번역을 한 권으로 돼 있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거 있죠? 그거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집에 두고 예, 그거요. 그거는 그냥 집에 두시고 그러니까 김정환 번역을 이렇게 가지 이게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읽다가 아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영어판도 그래요. 영어판도 판본이 워낙 셰익스피어는 그때 쪽대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도 셰익스피어 그 영어판도 저도 가만히 있지. 제가 가진 게한 4~5 종 될걸요? 예, 한 권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셰익스피어는 다 좋아요. 아무래면 셰익스피어 번역해서 내놓은 사람이 뭐 날림 번역해서 내놨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저 이거 할때 제가 거의 막 제대로 못했죠. 그때 제가 제대로 못한 걸 지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집에 식구가 3명인데 3분의 2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저를 빼고 그 멀쩡한 사람이 이제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그때 굉장히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막 기절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저기 이번에 아부 나스르 알파라비 이거 하는데 저기 논평은 파라비에 관한 부분이 거의 없죠. 파라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저 제가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우리 하는 것에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래서 별로 없고 오히려 논평이 로마 제국하고 중세 이행기 그런 그쪽 그다음에 이런 것들만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일종의 방담처럼 김태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하고 참 지하에서님 질문 쓰신 거 보셨 답변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 마이모니데스하고 솔로몬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그 사람들. 마이모니데스에 관한 거는 예, 아직 못 봤습니까? 네, 그거 마이모니데스에 관한 거는요. 그 이산 이후에 디아스포라 이후에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몇몇 그 대표적으로 마이모니데스. 네. 마이모니데스 그것에 관해서는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에 잘 나와 있어. 마이모니데스를 좀 다룬 사람이 레오 슈트라우스. 예. 네. 그 지하에서님이 질문하시기를 서구에서 기독교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사상과 유대 사상이 번창했다 그랬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그 1000년하고 1100년 그 무렵에 네 김병수님 안녕하세요. 100년 무렵에 솔로몬 이븐 가비롤이라든가 모제스 마이모니데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서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제스 마이모니데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저 다른 게 있어요. 저기 누구죠? 저 레오 슈트라우스 정치 철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페 이 사람이 이 회페 교수가 알파라비보다는 마이모니데스를 다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마이모니데스의 1차 문헌을 저는 1차 문헌을 읽질 못하는 그 사람은 일단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러시아 문학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1차 문헌을 띄엄띄엄이라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랍어를. 그래서 마이모니데스나 이런 쪽은 거론을 안 하는데 레오 슈트라우스는 아랍어를 좀 하더라고요, 보면. 여튼 오늘은 저 그런 부분들, 저 이행기 부분들, 중세 이행기 부분들을 좀 다루는데, 제가 그 논평 올려온 게시물에다가 그거 참고문헌 몇 개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붙이면은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로 하려고 몇 개 했는데, 지금 우선 요 중세하고 고대 요 관련된 것으로 그 가장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읽을 만한 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고전적이지만 읽을 만한 책은 막스 베버 고대 중세 연구가 있어요. 막스 베버의 고대 중세 연구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막스 베버를 안 읽어가지고 뭐 안 좋은 일 있겠냐? 아닙니다. 안 좋은 일 있어요. 막스 베버 고대 중세 연구 그 중세 도시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물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책은 그냥 다 한 권으로 그냥 그거 다 못 읽는다 난 그런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못 읽어. 그런 분들은 그냥 한 권만 읽겠다. 그런 분들은 저거 읽으시면 돼요. 에코가 편집한 중세. 그 두꺼운 거 한 권. 그 제1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읽고 또 다른 것도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제가 게시물에다 적어놓은 책들 있죠. 서던의 뭐 중세 교회사 뭐 그런 책 세 권 말고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냥 두서없이 시간 됐는데 두서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평문 다 얘기할 거예요. 그 수시로 질문도 하고 아무래도 토론이니까 좀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저도 혼자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팥빵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기운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단팥빵도 집에 없어가지고 일단 막스 베버의 고대 중세 연구 요거는 내가 막스 베버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목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냥 통독을 목적으로 꼭 읽어야 됩니다. 막스 베버 고대 중세 연구 아마 제목이 막스 베버의 고대 중세 연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읽으면 딱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런 책까지 읽었어? 라는 그런 것이 올라가는, 이건 고전적인 거라서 지금은 참조하기가 그렇게 좀 하지만, 그래도 그 분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온 티가 확 나버리는 책인데, 앙리 피렌의 중세 유럽의 도시. 요거는 고전적인 책이에요. 여기 앙리 피렌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앙리 피렌. 중세 유럽의 도시.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품절인지 아닌지 확인 안된 상태입니다. 그냥 제가 읽은 것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중세 유럽의 도시. 요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낡았어요. 앙리 피렌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낡았는데, 그래도 야, 앙리 피렌 책 누가 얘기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는 피렌이라고 그냥 읽으면 좀 촌스럽고, 피렌느 책 읽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속된 말로 가오빨이 확 올라가는 책이죠. 앙리 피렌. 막스 베버는 가오도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 숭실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죠, 요거.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 이게 울만 유명하죠. 요거 예전에는 따로 나온 책이었나? 어쨌나. 울만이 이게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은 책두 권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울만이 예, 모랄. 예, 울만하고 모랄. 맞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 주셔야 돼.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수시로 나는 글쓰기 귀찮다 그런 분들은 발언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울리 하나님처럼 제가 해드릴게. 잘못 눌러 이제 앞으로 잘못 누르면 무조건 잘못 누른 사람도 무조건 말 시킬 거예요, 제가. 그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 요거는 좀 필요한 책이니까 중세 유럽의 정치 사상. 그다음에 이거는 옵션이에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읽으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막 앙리 피렌느처럼 엄청 권위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권위 있는 책이죠. 마르크 블로크. 네, 마르크 블로크요. 네, 마르크 블로크. 마르크 블로크의 책은 그 중세의 장원제. 중세의 장원제인가? 서양의 장원제인가? 서양의 장원제인 것. 아, 이런 거 참. 미리미리, 아, 참. 네, 서양의. 네. 미리미리. 참, 콜미 이슈마일님 들어오셨죠? 아까 얼핏 지나가는 거 봤는데. 성함이. 콜미 이슈마일님, 예. 지금 배송 중이라고 떴습니다. 구양수와 소동파가 주고받은 편지. 저기,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거 읽어보면 재밌겠다 하는 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콜미 이슈마일님이. 저한테 구양수와 소동파의 그 편지가 오고 간 것을 묶어서 내놓은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제가 곧바로 구소서관이라고 그러죠. 구양수와 소동파에서 구소서관. 네. 지금 배송 중이라고 떴습니다. 근데 코믹 이시마엘님 그책낸 출판사가 다른 책들은 완전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죠? 그한권 말고는 다 이상한 책들. 가끔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제 지금 부활절도 어제 지났으니까 봉건사회 말고 서양의 장원제. 교보문고에서 사서 보고 있는데 주석이 자세하고 장정도 괜찮습니다. 네, 장정이 좋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 보내기가 무료하거나 그럴 때는 구양수와 소동파의 그 주고받은 그 편지, 구소서관, 그거 읽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봉건사회 말고 서양의 장원제가 마르크 블로크. 네, 구소수관. 네, 수관. 손편지. 네. 구소수관. 이건 뭐 서양 봉건사회 얘기하다 말고 구소수관을 추천하다니.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한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소수관. 네, 구소수관 추천합니다. 저기 서양의 장원제 잠깐만요. 제가 그책 서양의 장원제 그 책을
맞아.
네, 서양의 장원제입니다. 책 제목이 서양의 장원제 구소수관. 네, 그거 그게 잠깐만요. 구소수관이 책 제목이 구소수관이에요, 김태수님. 그게 구소수관, 중국의 대문호 구양수와 서동파의 편지글, 주식회사 글통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값이 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갑자기 45,000원짜리 책을 사기가 좀 그런다. 그러니까 구양수와 서동파, 45,000원짜리 책을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저거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저기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 지금 뭐 돈 받을 수 있는 형편들이 다 아니구나. 네. 자, 어쨌든 다시, 막스 베버 고대 중세 연구, 요거는 꼭 읽어야 되는 이론서고요. 그 다음에 앙리 피렌의 중세 유럽의 도시, 요거는 좀 읽으면 폼나는 책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울만하고 모랄, 이 두 교수가 쓴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저 교회 정부라든가 이런 쪽 중세의 교회 정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펭귄 교회사 시리즈에서 중세 교회사 써던 중세 교회사 지금 이번에 제 논평문에서 중세의 시대 구분 있죠. 그 3번. 그게 서던의 중세교회사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아쉽기로, 해페 교수가 요거를 요런 정도로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논평을 좀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좀,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 논평 1번, 로마 제국에서 중세 이행기의 상황, 그럴 때, 그 메로베우스라고 하는 건 메로빙거 시대를 가리키는 말도 되죠. 그래서 메로빙거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로빙거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메로빙거 세계. 책 소개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뭐, 우리는 책 읽는 게 우리의 그, 업이니까. 네. 자, 먼저 로마 제국 말기의 동맹 포에데라 그리고 포에데라티. 요거는 이제 동맹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이제 그 로마 제국하고 야만족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전 야만족이라는 말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저 서양 사람들이 이거 쓰니까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게르만족 왕국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제국의 국경지대에 야만족이 정착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렉스라는 직함과 그 동네에서 이제 최고 대장인 사람한테 렉스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렉스도 있지만, 그, 누가 있냐면, 마기스터 밀리툼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 군사령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두체스가 근데 그 렉스라는 이름에 조금 안 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두체스라고 불리죠. 그게 이제 듀크가 되는 거고 훗날에 코메스는 거기 지금 공작과 우리가 우리말로 옮길 때 공작하고 백작하고 옮기잖아요. 그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냥 공작하고 백작하고 공작이 더 위고 백작이 좀 아래인 건 사실인데 그 공작이 된 이유와 백작이 된 이유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장관 밑에 차관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공작은 원래 그 지역에서 이미 그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출신. 그 지역의 출신인 사람들을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공작으로 말하자면 봉한 거죠. 공작으로 봉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백작은 로마 제국의 계급이에요. 요거는 일테면 파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차이는 지금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요 차이는 중세 말 신성로마 제국 이후에 그때 좀 부각이 됩니다. 그 지금 기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키비타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김태수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국가, 스테이트.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하는 것 아래에 여기 있는 거다 스테이트예요, 사실은. 거기 비쿠스, 그다음에 카스텔라, 그다음에 무니키피움,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다 도미니움, 그다음에 임페리움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지역들을 모두 다 통칭하면 스테이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말하자면 지배 조직과 지역이 있죠. 우리도 저 조선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예를 들면은 저 고려 왕건이 그 국가를 고려를 건국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왕건 혼자 그거 다한게 아니잖아요. 지방 호족들과의 수없이 많은 이합집산을 거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견원 같은 사람은 장군이었고 누구는 뭐 신라 말기에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고 근데 그들이 거느리는 그 조직의 종류가 굉장히 달랐죠. 지역에 물론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떠돌이가 세력을 규합해서 군사 조직을 만들어내서 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모두 다 일종의 정치적인 조직을 가진 일종의 정치적인 조직을 가진 지배 집단들 그런 것들을 그냥 스테이트라고 통칭할 수 있고 네이션이라고 그러면요. 네이션은 아주 이제 출생 연원이 분명한 말이고 오늘날 그러면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은 뭐냐? 그랬을 때그 네이션이라는 말을 그 나라를 가리킬 때쓸 때는요. 근대 국민국가적 성격을 가진 나라를 가리킬 때는 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죠. 네이션이라는 말은. 네이션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최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는 그냥 다 통칭할 때는 스테이트. 그 다음에 각각을 어떤 물리적인 영역들 또는 물리적으로 조직된 방식들, 그것을 가리키는 말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저책 박상섭 서울대학의 그 정치학과 교수인가요? 외교학과 교수인가요? 이 양반이 쓴책 있죠. 박상섭 교수가 쓴 책, 국가 주권인가요? 그책 있어요. 거기에 그 책에 가장 자세하게 사서 보시면 좋은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교보문고에 서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서서 보실 때 사진을 찍으셔야 돼. 한 7, 8페이지에 걸쳐서 요 국가라는 단어, 스테이트라는 단어하고 관련된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좋기로 치면 이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그런 거 보면 좋은데 개념사 사전보다는 박상섭 교수의 책이 훨씬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 양반이 독서카드 많이 쓰신 것 같아. 느낌에 딱. 아, 독서카드로 이거 정리한 사람은 책 써놓은 거 보면은 주애를 달아놓은 거라든가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 로마에서 중세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지배 영역들 또는 그 지배 영역에 따른 여러 가지 통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대체로 나열을 해놨고요.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단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키비타스하고 키비타스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자리에 행정 권력을 누가 정리하게 들어갔느냐, 누가 그것을 행정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그게 바로 주교 교구입니다. 그게 결합이 돼요. 따라서 요 지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중세 이행기의 상황, 거기에서 세 번째 항목 있죠. 중세에는 키비타스와 주교 교구의 결합,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키비타스와 중세 교구의 결합. 이 지점에서 중세 교회가 이제 현실적인 행정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왕조의 도미니움과 임페리움, 이것은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즉 카롤루스 대제가 샤를마뉴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이 도미늄은 영역을 가리키는 데 더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는 힘, 그게 임페리움이에요. 임페리움이라는 말은 명령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하는 힘. 그런데 카롤루스 왕조의 그 샤를마뉴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그런 도미늄, 즉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령하는 힘도 가졌어.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말빨이 잘 안 먹힌단 말이죠. 말빨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때리는 거죠. 무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권력이 있다는 거,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 그냥 너무나도 뻔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 그게 뭐냐면 상징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즉, 권력을 상징적으로 재생산해야 돼.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교회는 물론 이제 무력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게 뭡니까? 상징적 재생산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권력에서도. 그런데 상징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질 않아. 권력은 작동하는 게,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깡패가 있을 때 그 깡패가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지 그 사람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무너뜨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상징 권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징 권력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공과대학이나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로 메소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이치어로 눌 메토디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네. 눌 메토디케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얼핏 어디서 들은 0 있죠. 그 0하고 측정법에서 0위법이라고 제가 이걸 들었어요. 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 번역어가. 제로 할 때 0하고 위치할 때 위. 우리가 그 몸무게재는 저울 위에 올라가면 0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재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이 일단 0이잖아요. 그걸 이제 제로 메소드라고 그래요. 상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0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의미가 있죠. 가령 이번에 내 몸무게가 가령 뭐 70kg다. 그러면 0부터 우린 자연스럽게 0부터 70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이너스 10부터 쟀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상징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권력의 상징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요 지점. 카롤루스 왕조의 도미니움과 임페리움이 있는데 그 카롤루스 왕조의 도미니움과 임페리움에게 교황이 뭔가 주었다. 그 지점 있죠. 이게 이제 중세 지배의 불안과 중세 지배의 위기와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출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게르만족 왕국들은 그 상징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상징 권력 재생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학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게르만 왕족들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학문이 없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게 있고, 로마 제국도 상징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니까 헬라스로부터 가져왔죠. 바로 그 지점에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세 번째 항목,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꼭 그 알아둬야 되는 게 그거죠. 그 예를 들어서 막스 웹 고대 중세 연구 이런 책에 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란 무엇이, 직업으로서 정치, 거기에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지배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가 카리스마적 지배, 그 다음에 둘째가 권위주의적 지배, 그리고 세 번째가 합리적 관료적 지배죠. 카리스마적 지배 이런 거는 뭐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또 플라톤 같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그거는 민주정 국가에서 그런 거 해봐야 안 먹히니까 플라톤 그 당시 사람들은 막 귀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플라톤이 하는 얘기. 그러면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중세에 들어섰을 때 게르만족 왕족들이, 게르만의 그 왕들이 그 왕국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졌을 리도 없고. 그렇죠? 당연히 카리스마가 없죠. 그다음에 관료적인 합리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권위주의적인 지배. 근데 그 권위주의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무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징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하고 결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약간 도식적이죠. 이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에서도 그 정치를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권력을 사람들이 수용하는데 얼마나 민감한가, 이런 것들 따지죠. 그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여론조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콘스탄티누스 1세,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 요 사람이 그 니카이아 종교회의, 그러니까 니카이아 그걸 열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황제는 공식 직함이 에피스코포스 톤 엑토스였어요. 즉 익스터널 비숍의 위치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교회에서 가진 공식 직함은 뭐냐? 주교입니다. 비숍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주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황제 교황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도구주의도 아닌 상태. 그렇지만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은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거기 이제 카톨리카라고 하는 말은 보편교회인데, 요때 그 카톨리카라는 말은요,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카톨리카라고 하는 게 보편이라는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뭐, 저기 로마 가톨릭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거의.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 교회의 황제가 종속되었는데, 암브로시우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나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 제국과 교회 관계, 영원한 신의 도시 로마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세속권이 증대되었다. 그랬는데, 테오도시우스 1세가 흔히 뭐 로마, 저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교가 되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로마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제국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도구로 보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 세 번째 항목 설명할 때 말씀드린 교황 레오 3세가 카롤루스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함으로써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력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재생산 능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행정적인 조직,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모든 권력에 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이렇게 다 있어야 하는데, 모든 권력이 다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하죠. 그럴 때, 그럴 때 그레고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현실 권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워낙 강력한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징적인 재생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재생산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교황 국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로마 제국에서 중세 이행기의 상황에서 중세에 한참 들어온 다음에 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80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거기 기독교 역사 16번째하고 23번째 카롤루스 대제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전에 연재할 때 보셨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보면 이거는 좀 레짐 스터디에서 약간 고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그 막스 베버의 지배의 세 가지 유형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유형화를 할 수 있어요. 일단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힘으로 지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싸움도 잘하죠. 싸움도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정치가편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설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도 있어요. 알파라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그 세 가지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알파라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탁월한 지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그 요양문 탁월한 지배자 거기 보면 플라톤의 정체 제6권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거기서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요건 무력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표상 능력, 요거는 말빨이에요. 말 잘하는 거. 그리고 훌륭한 연성들은요. 예언하는 소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걸 다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카리스마 더하기 무력이죠. 카리스마 더하기 무력.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플라톤의 시대나 또는 알파라비의 시대나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느냐? 행정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지배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무력과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능력과 이 두 개는 있는데 합리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교회가 천년 동안 좀 상투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천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를 만들어낸 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력이 없었을 뿐인데. 무력이 없었을 뿐인데 그 무력은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하고 프랑크 왕국에서 얻어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뺨도 맞고 그랬죠. 보니파키우스 8세 같은 경우는 네. 이 굉장히 중세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나 알파라비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통치 이상적 통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한 조직이 뭐냐 로마 가톨릭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해서 약간 흑화된 버전으로 좀 저급한 버전으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칼 슈미트 같은 경우로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 칼 슈미트가 히틀러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지배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흥분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지금 미리 전주곡을, 프릴리드를 좀 내놓습니다. 중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정치적인 이상이 중세적인 것으로서 실현되었다. 그리고 예언자의 능력, 즉, 카리스마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행정적인 조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예언자들이 다스린 나라인데 나라는 개판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서유럽의 기독교와 기독교가 게르만족의 삶을 지배하는 과정과 내용. 요 부분은요, 그냥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지배, 죽음의 관리, 학문의 지배,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위지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위지치. 제가 이게 섣불리 이게 그런 노자 이런 데 나오는 얘기 이런 거 가져다 쓰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위무불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위무불이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통치의 궁극적인 이상인데 그건 노자 얘기고, 그런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놓인 게 뭐냐? 시간의 지배입니다. 시간의 지배는 역사적인 것을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시간의 지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관리. 이 죽음의 관리가 지금 그 미셸 푸코가 그 얘기하잖아요. 지식 권력. 미셸 푸코의 그 책이 뭐죠? 안전 영토 인구. 그 책 읽어보면요. 미셸 푸코가 이런 부분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말하는 지식 권력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는가, 그걸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푸코가 그냥 자기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독서카드 들고 와가지고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강의한 게 바로 이제 안전영토인구 같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영토인구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 지식권력이 잉태되어 나왔는가를 보는데, 지식 권력 중에서도 가장 고급의 지식에 해당하는 게 뭐냐? 죽음을 관리하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배하고 죽음, 사실 시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된 크리스탈라이즈된 형태가 죽음의 관리거든요. 요 죽음의 관리로 들어오는 부분, 요 부분이 교회 절정기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죽음을 관리하면서 얘네들이 사고가 나요. 면벌부 팔다가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면벌부 판매 때문에 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기폭제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면벌부 팔다가 사고가 났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다? 시간의 지배와 죽음의 관리. 그것에서 뭔가 어긋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 나 저 필요 없어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면벌부가 필요 없다? 그건 뭐냐? 죽음의 관리가 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균열의 조짐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와 거기 그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학문의 지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학문 속으로, 학문 전체라고. 학문 그러면 신학이죠. 지금 거기 전학문의 지배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 논평은 두 번째 페이지에 중세 대학 교과 과정 변천 있죠. 4번 항목.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게 에티엔드 탕피에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양학부 과정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과거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스콜라라고 한다면, 일단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 체계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나온 하나의 체계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스콜라 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 학문의 지배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중세 대학 교과가 좀 변천하고 함께 연결지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전학문의 집에서요. 신학은 인간과 자연, 신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종합학문이고, 그런데 거기서 신학의 주된 관심이 뭐냐? 천상과 지상의 접점. 그렇죠? 천상과 지상의 접점. 지금 오늘날의 신학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학은 이것도 물론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앞에 있는 항목. 천국으로 가는 길을 관리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강화한다. 그렇게 죽음의 관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에 관한 학문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중세 신학이. 천국으로 가는 길, Stairway to Heaven에 관한 학문이죠. 그래서, 레드 제플린 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상과 천상의 매개자로서의 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독터르 안겔리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처음에 저는 저만 그랬나? 아니면 다른 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천사 박사라고 부른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 사람이 성품이 천사 같은가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막 성품이 온화하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막 그래서 인간성 완전히 막 인간성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천사처럼 훌륭한 그런 박사인데 그렇게 천사처럼 훌륭해서 천사 박사라고 불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천사 박사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근데 그런 의미에서 천사 박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착해서 천사 박사가 아니고 천사에 관한 박사다 그 말입니다. 천사 연구의 박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걸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터르 안겔리쿠스다. 독테루 안겔리쿠스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사실 집약되어 있어요.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자잖아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자인데, 스콜라 철학은 뭐냐? 지상과 천상의 매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지상과 천상을 매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에 관한 한 박사다. 천사 연구에 관한 한 박사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인간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시대 구분을 보겠습니다. 중세의 시대 구분을 보면 그 시대 구분, 이거는요, 이런 거는 700년부터, 일단 중세 시대 구분이 세 개죠. 불안의 시대까지 해서 1550년까지, 700년에서 1550년. 요거는 옥스퍼드 세계사에 나와 있는 시대 구분하고도 관련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건 글로벌 히스토리니까. 일단, 그 중세 그 교회사, 중세 교회사, 서던의 중세 교회사에 나와 있는 시대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는 중세를 초기 성장의 시기, 불안의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시대 구분이 각 부문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고려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00년에서 1050년, 1050년에서 1300년, 그 다음에 1300년에서 1550년 대체로 보아 한 200년 정도씩 되죠. 200년 정도씩 됩니다. 200년 해서 60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세가 600년. 중세가 600년인데 그러면 우리 조선왕조가 대기체로 5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왕조보다 좀 더 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왕조의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상징적 재생산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하죠. 그리고 시간의 지배가 있었고 죽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지배하고 보세요. 시간의 지배, 죽음의 관리, 전학문의 지배. 조선시대에 관철되지 않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정도의 지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물론 그 과거 급제자들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서 아주 일사불란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지방 행정 체계를 이끌어가는 그 중인 계급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지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논평문이 알파라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알파라비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중세로 가는 도정에서 이건 한 번쯤은 꼭 거론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정부론에 대해서 써볼까 하다가 그것까지 써버리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논평에서 할 얘기도 없고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먼저 중세 초기에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서유럽은 요 중요한 출발점이죠. 서유럽은 부강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헬라스하고 그다음 이슬람에 비해서 열등하고 정치적 조직도 열악하다. 거기 정치적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 거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세에는 키비타스와 주교 교구의 결합, 그거하고 연결되죠.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조직 그러면 이제 행정 조직이죠. 오늘날에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많이 다루는 것, 사회적 상황,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제도사라든가 교회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정치적 조직의 열악, 요것에 딱 시선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조직은 열악한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베네딕투스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네딕투스 분도 수도원 있잖아요. 그 베네딕투스를 그 중국어로 음차하면 분도잖아요. 그래서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 유일한 종교적 이상이었으며 여기서 그 중세 교회사를 볼 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여러 그 말하자면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뭐냐. 수도원의 성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 시대의 수도는 어떤 것이었고 중세 성장 시기의 수도는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불안의 시대의 수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수도원의 성격이 변한다. 오늘날 오늘날은 수도원이 이제 소세지 만드는, 분도 수도원 같이 소세지 만드는 것도 되고 잼도 만들잖아요. 그죠? 타피스트리 스톤도 있으니까 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세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완전 봉쇄하는 수도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수도원하고 중세하고는 다른데 중세 초창기의 수도원은 세상, 덧없는 세상에서 안정과 불변의 상징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사회와 개인의 영혼 모두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종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수도원은 덧없는 세상에서 안정과 불변의 상징. 거기에 저 형광펜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형광펜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수도원이라는 게 초기에. 그러고 세속군주들은 통치 기반이 허약하니까 교회 성인들의 능력으로 보강한다. 이게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 재생산. 자기는 통치 기반이 허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 재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론조사에서 별로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게 허약한 통치 기반. 그러면 그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그 상징적 재생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상징적 재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키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세속군주들이 자연스럽게 오랜 적어도 500년 이상의 상징적 재생산 능력을 키워온 교회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성유물. 그래서 너도 나도 왕들이 성인들의 유물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로운 능력을 부여하려고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좀 꽤나 오랫동안 그런 것이 유지되어 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먹혀 들어간 지점이 뭐냐면 이제 이 왕의 몸뚱아리는 필멸의 인간 자연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이 내 몸에 축성을 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즉, 내한몸 안에 인간의 자연적인 신체와 불변의 신체, 신이 또 축성한 신체 이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투 바디스, 왕의 두 신체라는 그 개념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먹혔죠. 그게 잉글랜드가 그게 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셰익스피어 드라마 리처드 2세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하느냐? 그만큼 잉글랜드가 그 후진국이란 뜻이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리처드 2세 그거 연재를 또 조금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해놓 지난주에도 올려놓은 거 보셨죠? 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각도로 보시라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무력함과 무지에 신성한 의식이 결합함으로써 중세 초기의 성취들에는 힘과 안정이 깃들어 있다는 인상이 생겨난다. 요거는 좀 약간 미학적인 평가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요런 데서 기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시기. 요거는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성장의 시기에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성장을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이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 보면 초자연적인 힘에 호소하는 방식이 쇠퇴하고 세속 군주는 초자연적 속성들을 상실하면서 평신도로 간주되었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세속 군주가 평신도로 간주되었다. 흔히 중세는 노동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싸우는 자들, 요세 개의 위기, 세 개의 개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거 자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세는 세 부류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중세는요, 그냥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세의 사회 계층은 성직 저기 계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냥 계층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흔히 계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직자와 평신도 요 둘로 보셔야 돼요. 예, 중세를 그 삼계서제에 자꾸 그 뭐죠?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휘버먼의 그런 책에 보면 저도 예전에 그걸 외웠어요. 기도하는 자, 그다음에 싸우는 자, 그다음에 노동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평신도와 사제 이렇게 둘로만 나누면 됩니다. 평신도와 사제 이렇게 이분법의 사회 바로 밑에 항목에 있죠? 이분법의 사회. 그리고 세속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관료제도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계급조직이 직무가 확연히 구분되면서 이제 전문지식이 등장했는데 평신도와 성직자와 평신도 이분법의 사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 세계는 평신도 세계대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 세계는 성직자 세계대로 발전하는데, 특히 그 로마법과 중세법, 거기 그 항목, 개념들을 해서 그 항목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중세의 법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분 누구죠? 한상일 교수인가요? 그분이 유로법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게 있어요. 그 책은 유로법의 기원이라는 책은 사서 읽으실 건 없고 그냥 서서 보시거나 아니면 전자책 값이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로법이라고 하는 게 교회법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좀 굉장히 좀 거친 환원론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교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법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법 사전까지는 아니어도 교회법 정도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성장의 시기에 교회법이 발전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성직자들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이론, 그런 것을 발전시켰고, 동시에 세속자 사회에서도 이게 그 발전했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 저기. 아까. 로마 제국 중세 이행기 상황 거기서 3번 세 번째 항목 중세에는 키비타스와 주교교구의 결합. 그거 말씀드릴 때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이 없으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중세에는 계속되었어요. 그게 좀 중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요양문에서, 요양문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펼쳐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요양문에서 그 막간, 세속 권력 대 영적 권력, 거기서요. 회패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문단 4개 제가 번역한 부분이 있죠. 거기, 그러니까 요양문 39페이지. 요양문 39페이지. 회패 이 문단이 4개인데, 회패 원문은 되게 간단하죠. 네.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그,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다정한 분 같아. 번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거기 39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 새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정치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라는 두 세력이 지배해왔다. 그 둘은 일종의 독립적 법인체였는데, 그렇게 돼 있는 말 있죠. 그 독립적 법인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 원칙적으로는 서로 보완하면서 그러나 서로 우발적이지 않은 이유들로 충돌하였다. 그 얘기가 지금 조금 전에 논평문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 있죠? 그거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겨냥해서 제가 논평문에서 이렇게 써던 책에서 가져다 써놓은 건데요. 독립적 법인체였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할때 교회 정부론 하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논평에다가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읽어보니까 그 얘기는 없던데. 오늘날 우리가 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회사. 즉, 독립적 법인체였다라는 말은 코퍼레이션이에요. 코퍼라티오. 코르포르라티오라는 그 라티움어를 쓰면, 요 말. 코퍼라티오, 이게 코퍼레이션이죠, 영어. 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코퍼라티오, 코르포라티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독립적 법인체였으며, 제가 번역어를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그, 페페가 쓴 문장, 페페가 도이치어로 된 문장을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새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거기 보면은 그 독일어 문장 잠깐 읽겠습니다. Beide entwickeln sich zu eigenständiger Körperschafte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일어로 이 단어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커퍼샤프텐 CH AFTEN 이렇게 돼 있어요. 쾨르퍼 샤프텐 이렇게 돼 있어요. 회페 원문이 회페 아주 정확한 단어를 가져다가 써놨어요. 쾨르퍼 샤프텐인데 이 도이치어 쾨르퍼 샤프텐이라는 말 있죠. 요 말이 라티우머 코르포르라티오라는 말을 옮긴 거예요. 요게 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번역본 우리 지금 사용하는 그 교재 번역본 209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을 각각 휘두르는 집단은 그랬어요. 집단이라고 그냥 옮겨놨거든요. 쾨르퍼샤프텐이라는 단어를 그냥 집단이라고 옮겨놨는데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쾨르퍼샤프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학문 용어예요. 쾨르프샤프트는 집단이라고 옮기면 안 되고 법인체라고 옮겨야 돼. 교회에도 코르포르라티오라는 말도 법인체라고 옮기고 그리고 이런 그 교회법의 역사뿐만 아니라 히스토리 오브 로우, 그 법사 있죠? 법의 역사. 법의 역사에서도 이 단어가 쓰여요. 요 말의 그 구체적인 기원과 활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이 누구더라? 최병조 교수, 서울대학의 법과대학인데 그분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는데, 최병조 교수가 쓴 로마법 연구 1, 2, 3, 4를 기획을 하셨는지 몰라도 1로 끝난 게 있어요.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로마법 연구 1 보면 로마법하고 중세법 이렇게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돼요. 지금 케르포 샤프텐이란 단어가 코르포라치오고 이거는 법인체라고 옮기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바이데 앤티피켈은 둘은 서로 고유한 법인체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로 보완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문장이.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만. 번역 얘기 그만하고 이제 번역은 그런갑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법인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령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회사를 보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는 스티브 잡스 죽으면 회사 망할 것 같지만 팀 쿡을 이 회사 사장이 됐잖아요. 팀 쿡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생명체가 없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인격을 갖고 있어서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법적 인격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살아있는 인간의 살아있는 노동이 그 안에 갈려 들어가서 법적 인격체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법인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인체의 개념의 출발점이 뭐냐?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입니다. 그게 성장의 시기 교회에서 아주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근대 자본주의적 회사, 저 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문화사에서 예전에 나온, 카이로스 총서인가요? 그걸로 나온, 근대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의 회사의 기원이 중세교회다라는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케르프 샤프텐이라는 말이 여기 코르푸스라는 말에서 몸뚱아리 있죠. 그 단어에서 나온 거죠. 여기 코르포라티오라고 하는 말이 몸뚱아리, 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뭐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것도 법인체죠. 그렇게 보면 법인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헌법이 먼저고 원리적으로는 헌법이 먼저고 헌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세워진 단체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인 네이션, 이 국민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법인체에다 내 생명을 갈아 넣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나키스트. 예, 법인체로서의 국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나키스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겠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고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이론, 소키에타스죠. 그리고 그 이론을 뭐 정교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크게 떠든 사람이 마르크스. 그렇게 계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성장의 시기에 그런 게 나타났다. 그 다음, 불안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세 말에 그 호이징아가 쓴 중세의 가을. 아, 중세의 가을도 한 번쯤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세의 가을에 나타난 시대가 바로 이 불안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중세의 가을. 그리고 지금 불안의 시대 연대를 한번 보세요. 1300년에서 1550년이죠. 그럼 요 안에,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단테 알리게리죠. 단테 알리게리가 1462년인가요? 단테 파라디소 사신 분들은 다알 텐데. 그죠? 맞죠?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자기의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단테가 태어난 해가 1462년입니다. 단테가 태어난 해가 1400, 아니, 1265년이죠. 참, 1265년. 단테 태어난 해가 1265년인데, 이번에 단테 파라디소 만년필이 1265개만 만들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단테는 1300년경까지가 성장의식이고 불안의 시대가 1265년이니까 단테는 아주 명백하게 중세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 바로 이제 단테라든가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중세의 자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것도 다 중세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 불안의 시대에서 꼭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세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은 사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코미는 평민을 소란케 하고 왕국을 두렵게 하고 성직자를 침체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이 문장 그대로 구글에서 검색하면요 그냥 쫙 떠요. 쫙 뜹니다. 거기 코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코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산당 선언에 나온 설명이 전부는 아닌데 코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에 로마 제국에서 중세 이행기의 상황 거기 보실 때그 셋째 항목에 키비타스, 비쿠스, 카스텔라, 우르부스, 무니피키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코민이라고 하는 게 중세 말에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오늘 우리 토론 시작할 때 앙리 뷰렌의 중세 유럽 도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잘하게 설명을 다 해놨고, 뭐 그거 구하기도 귀찮고 어렵다. 또는 한 권으로 그냥 끝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중세 시리즈 네 권으로 된것 중에 첫 번째 권에 보면 그 항목을 다룬 게 있습니다. 그 불안의 시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세속 정부의 권력과 독립성이 확대되면서 교회의 보편 통치와 성직자 우위설이 의문시되었는데, 14세기 유럽의 평신도 군주들은 아직 교회의 보편 통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였다. 그랬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루터가 먼저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무렵에 유럽의 평신도 군주들이 교회의 보편 통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대충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이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냐? 그게 아니죠. 그 밑에 잉글랜드의 상황. 그네 번째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시면 유럽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력을 가진 반성직 세력은 잉글랜드 왕이다. 요거 밑줄 쳐두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중세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또는 중세적인 제도와 관행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나라가 잉글랜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근대화가 가장 앞서간 나라가 잉글랜드고, 그렇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요네 번째 항목, 요것이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뭘 원자 써서 연결이 됩니다. 특히 1381년 워트 타일러가 추종자들과 함께 캔터베리 대주교를 살해함으로써 민중의 도래가 시작되었다. 이게 잉글랜드의 특수 상황인데요. 중요하죠. 캔터베리 대주교를 살해함으로써 민중의 도래가 시작되었고, 이제 이 와중에 이거는 이제 저 찰스 딜리의 근대 유럽 국가 그런 것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밑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서 세속 계급 제도와 교회 계급 제도가 이제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봉건 지배를 깨하고 있던 또는 좀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세속 계급 제도하고, 그다음에 그 질서 위에서 자신들의 정부를 구축했던 교회 정부, 이게 민중들의 반란이 시작되면서 서로 새로운 이해관계 속에서 결속을 했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그 결속관계가 깨지죠. 그게 이제 중세의 위기로 이어지고 종교개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불안의 시대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항목 있죠. 그네 번째, 다섯 번째 잉글랜드 상황하고 그 밑으로부터 위협 그거 있죠. 그 항목이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이행기에서 중요한 교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세대학 교과과정 변천, 이건요 사실은 우리가 저 정치사상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기왕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여긴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평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오늘 중요하다고 짚어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첫째가 로마 제국에서 중세 이행기에서의 여러 그 씨앗부터, 출발점부터 중세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상징 재생산 능력을 가진 교회와 무력을 가진 세속 권력, 이 둘이 결합된 것이 800년 카롤루스 그때다. 그 다음에 교회는 상징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중세를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세의 시대 구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원이라든가 또는 성장의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불안의 시대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해서는 특히 성장의 시기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부분을 좀 중세교회사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쯤 그 부분만 골라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참 김태수님 저그 비유 알파라비에 관한 그 거기 인식론에 관한 비유 그 이해되셨죠? 육회 비빔밥을 가지고 하시는 게더 적당합니다. 스파게티 아니 라면이라든가 스테이크보다는 육회 비빔밥. 제가 그걸 읽어보고 어딘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득될 뻔했는데 제가 얼른 육회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나치게 그 사람들 이런 잘 이해하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그냥 선생이니까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가르치지 학생이면 절대 공부 안할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 정도로 비유를 만들어 내실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또꼭 얘기하실 분. 지하에서님 그꼭 확인하세요. 제가 그 답글 달아놓은 거. 마이모니데스. 레오시트라우스 책은 가지고 계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레오시트라우스. 정치 철학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마이모니데스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이모니데스 부분을.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논의할 게 있는 분은 얘기하시. 아, 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마이모니데스. 레오시트라우스가 자기가 아랍어 공부한 게좀 아까워가지고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레오 슈트라우스식으로 읽는 거 그렇게 널리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그 알람 브룸이라든가 또는 저 그런 사람들이 막 널리 자기 스승 막 이렇게 키워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동일, 네, 한동일 맞습니다. 한동일. 제가 착각했어요. 한상일은 누구죠? 왜 어디서 한상일이 나왔나? 라티노 수업 쓴 양반이죠, 한동일. 예. 라티노 수업, 예. 라티노 수업, 저도 책은 읽었는데 아마 집에 없을 거예요. 저 라티노 문법 책은 몇 종이 있는데, 라티노 수업은. 그냥 라티노가 기본적으로 뭐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라티노 수업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얘기할 게 있는 분. 그러면, 누가 좀 타이핑을 하고 계시는가? 타이핑하기 귀찮은 분은 발언 신청하세요. 제가 그냥 바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이번에 알파라비는 그냥 내용이 별로. 그리고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지나고 나면요. 할게 별로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마르실리우스 이쪽으로 가야 좀 얘기가 나오고, 근대 이후로 할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더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단팥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단팥빵 진짜 최고야.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 거리 제한, 거리 두기 제한 풀렸다고 막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코로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집에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네, 돼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나겠습니다.